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드론, 무인 항공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은 그런 일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 상륙 강습함 복서함이 초근접한 이란 드론에 방어적 행동을 취했다며 격추 사실을 백악관 출입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란 측이 적대 행위를 했던 것이라고 강조하고 미국은 인명과 시설, 이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후 미 당국자는 격추에 미사일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전자파를 동원했다고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관련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현지 시간 오전 10시쯤 복서함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향하는 국제 공역을 지나고 있었다고 밝히고 이때 이란 무인기가 위협적인 수준으로 근접했고 복서함은 방어적 행동을 취해 함정과 승조원들의 안전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오늘 호르무즈 해협이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우리 측 드론에 손실이 없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히고 미 복서함이 실수로 자국 드론을 격추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국영방송도 아락치 차관의 트윗을 소개하면서 미국의 드론 격추 주장에 대한 공식 반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위구르 소수민족 처우에 대해 세기의 오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국무부청사에서 열린 국제종교자유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 마지막 날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국은 우리 시대의 최악의 인권탄압 중 하나가 자행되고 있는 본거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이번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며 이것이 과연 중국 헌법이 규정한 종교자유에 일치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최근 중국 신장 자치구에 사는 이슬람계 소수민족 위구르 주민들이 이른바 재교육 캠프에 강제 수용되는 실태를 꾸준히 지적해왔습니다. 이 캠프에서는 이슬람 신앙을 버리고 공산당에 충성을 맹세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 캠프가 테러 분자들을 교화하는 직업교육기관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제재를 영구적으로 해제할 경우 한층 강화된 핵사찰을 영구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을 방문 중인 자리프 장관은 어제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이 같은 발언은 사진을 찍어서 언론에 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란 정부의 중대한 움직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구체적으로 이란 핵합의에 규정된 2023년 시한을 언급하면서 이란 의회가 2023년 이후에도 국제원자력기구의 영구적 사찰을 수용하는 합의를 인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와 교섭해 제재를 해제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지금 제재를 풀라 그러면 2023년 이전에라도 추가 합의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이란 정부가 앞으로 또 다른 중대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유화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이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대형 정보기술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프랑스 파리 근교 상띠에서 폐막한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장 성명을 발표하고 법인의 근거지 밖 영업활동 결과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G7 재무당국은 가상화폐 규제 원칙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의장 성명은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비롯한 가상화폐가 국제금융체계에 심각한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주요 당국자들은 가상화폐가 정부의 고유 권한인 화폐 발행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아시아 국가들이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오늘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왕 위안은 어제 베이징 주재 아시아 국가 대사 초청 리셉션에서 이같이 말하고 나라들 간의 입장차와 불일치가 있더라도 아시아 국가들은 영원한 이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중에도 지속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종교 자유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북 실무 협상에 재개가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시간을 끄는 북한의 행태가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적십자평양사무소는 북한 홍수에 대비해 구호품을 비축하고 당국과 재난 대비책을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와 함경남도에는 오후부터 곳에 따라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5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3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중에도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의 종교 자유를 지지할 것이라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지난 18년간 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꼽혀온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중에도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종교 자유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18일 국무부가 주최한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 연설에서 전 세계 종교 자유를 위한 미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As President Trump continues to pursu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a lasting peace,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stand for the freedom of religion of all people of all faiths.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한반도의 모든 개인들의 종교 자유를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도 지적했습니다.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ported, and I quote, the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DPRK.
유엔 인권위원회가 밝혔듯이 북한 내 인권 유린은 반인륜적 범죄이며 그 심각성과 규모, 본질은 당대에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18년간 국제 기독교 선교 단체인 오픈 도어즈가 북한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정했던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관리들에게 반동적인 기독교 신자들을 전부 제거할 것을 공식적으로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formally demands that its officials act to, in their words, wipe out the seed of Christian reactionaries.
펜스 부통령은 또 북한에서 성경책을 소지하는 것은 사형죄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펜스 부통령은 미얀마와 중국, 이란 등지에서 이뤄지는 종교 박해 실태를 언급하면서 미국은 종교 박해 피해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올해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는 탈북민 주일용 씨 등 종교 탄압 피해자 27명이 참석해 증언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 정권의 종교는 큰 위협이라고 지난 2012년에 북한에 억류됐다 2년여 만에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말했습니다. 종교가 정권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주최한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케네스 배 씨가 18일 북한 억류 중 경험한 종교 자유 실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배 씨는 이날 국무부와는 별도로 한 민간단체가 개최한 행사에서 강연을 통해 북한 정권은 종교가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I was charged to attempt to overthrow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through prayer and worship. They told me that religion is the most dangerous weapon against their regime.
북한에 억류됐을 당시 북한 정권이 자신에게 기도와 신앙으로 정권을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고 북한 정부 관리들은 종교가 정권에 대한 가장 위험한 무기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배 씨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종교가 퍼져나가 신도들이 늘어나면 주민들의 절대적 복종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북한 정권이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said we are not afraid of nuclear weapon of United States, but we are afraid of someone like you.
북한 관리들은 미국의 핵무기보다도 종교가 더 두렵다고 말했고 주민들이 신을 믿기 시작하면 정권의 등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종교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에 대해 박해의 수준을 넘어 아예 뿌리를 뽑아내려고 한다고 배 씨는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is not a country that Christians being persecuted, but it is a country that Christian illegally.
북한 정권은 기독교의 뿌리를 뽑을 목적에서 주민 한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발각되면 그의 부모와 자식들까지 3대를 모두 제거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선교사인 배 씨는 지난 2012년 종교 활동을 통한 북한 정권 전복 혐의로 체포돼 2년여 동안 억류돼 있었습니다. 석방된 이후에는 북한 인권과 탈북민을 위한 비정부 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Well, my life changed completely because I came back, but I continue to now serving with the people in North Korea.
배 씨는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이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면서 자신의 삶의 초점은 북한 주민들, 특히 탈북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맞춰졌다고 말했습니다. 배 씨는 북한의 인권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비정부기구인 느헤미아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설립해 대표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북한 주민 59명의 탈북과 정착을 도왔습니다. 올해는 탈북민 300명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미북 실무 협상의 재개가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약속을 어기고 시간을 끄는 북한의 행태는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협상 개최를 미한연합군사훈련과 사실상 연계하려는 데 대해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복해서 약속을 어기고 시간 끌기 전략을 쓰는 북한의 행태는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17일 VOA에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것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 하도록 하기 위해 계속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re just trying to run out the clock on Trump. And they're using one excuse after another, trying to wait him out.
일부 의원들은 북한의 반복된 행태 외에 진전 없는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피로감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은 어느 시점에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공개리에 밝히고 그 다음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잘못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북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I am always encouraging the administration to reach out, but thus far, I don't think we've seen a single.
자신은 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촉을 권장하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비핵화할 의지를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북한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반복해서 약속을 어기는 건 북한 정권의 대를 이어 계속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I am yet to see any kind of different behavior out of North Korea. This is
가드너 의원은 최대 압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메시지가 행정부에 분명히 전달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고 약속을 지키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최대 압박이지 제재 완화나 상황을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So I hope that this will send a clear message to the administration that maximum pressure is the only thing that has worked to bring them to the table.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핵미사일 시험 동결 합의를 받아내지 못한 것이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하노이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동결을 문서화할 것을 촉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실패하고 북한에 놀아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제 김정은은 시험재개 위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김정은의 협상 지렛대를 주고 비핵화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은 본질이 아니다라며 속도 조절론을 거듭 밝힌 데 대해 의원들은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가드를 내리고 있는 것이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어떻게 세기의 거래를 했으며 노벨 평화상을 받을 것이라는 등 얘기를 늘어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s he's climbing back down the ladder. I mean, he was talking about how he's gotten the deal of the century and he's going to win the Nobel Prize.
그러면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장난을 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중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그 시간 단위가 바뀐 것인지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비핵화는 시급하다며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재는 붕괴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 think there is an urgency to denuclearization because the longer you wait, the more likely sanctions will begin.
하든 의원은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지 않고 핵 혹은 미사일 시험을 제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중단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질문에 말을 아끼며 북한의 압박을 늘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We ought to increase pressures if they walk away from this, if they don't re-engage.
케인 의원도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협상 중단이 적절하지 묻는 질문에 말을 아끼며 미국은 우리와 동맹국들을 보호할 것이고 그렇게 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인 의원은 북한도 오판할 경우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선박의 위치 신호 두절에 따른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해 국제해사기구가 해당 선박에 표시된 국가가 직접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제재 이행에 한계가 분명한 상황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사나 국제해사기구 IMO는 자동 선박 식별장치 AIS를 끄고 운행하는 선박 단속의 책임이 개별 국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IMO는 최근 확인된 대북 제재 위반 의심 선박의 AIS 신호 두절에 대해 묻는 VOA의 질문에 17일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AIS 신호를 끄고 운행하는 선박에 대한 단속은 IMO의 소관이 아니며 그럴 권한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속은 각 선박 깃발에 표시된 국가의 소관이고 책임 역시 해당 국가가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MO는 선박이 입항하는 항구가 속한 나라도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선박들은 상시 AIS를 켜고 운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는 AIS를 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선박 진해호와 뉴리젠트호 등이 소속된 국가인 시에라리온과 파나마 해사국에 이들 선박의 최근 활동에 대해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IMO의 설명대로 선박 깃발에 표시된 국가가 AIS를 끄고 다니는 선박을 단속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선박이 임의로 국가 등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최근 고철 폐기 작업에 들어간 카트리노입니다. 카트리노는 파나마 깃발을 달았지만 실제 선주는 한국 혹은 중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부영 혹은 도영 슈핑인 것으로 IMO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카트리노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깃발을 달고 정진 넘버 1호와 덕양호, 도신마루호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또 미 재무부가 발표한 제재 위반 의심 선박의 등록 국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난 3월 재무부가 불법적인 환적을 했다고 믿어지는 선박이라고 공개한 명단에 오른 서블리코는 토고 선적으로 돼 있지만 선박 추적 시스템 마린 트래픽에서는 인도네시아 선적입니다. 또 북한산 석탄을 수출했다고 믿어지는 선박 명단에 오른 아시아 브릿지도에 대해 재무부는 토고 선박이라고 밝혔지만 마린 트래픽에는 벨리즈 선박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도 이 같은 문제점에 주목했습니다. 미 하원은 대북 밀수 단속 법안에서 3년 이내 3번 이상 재등록 또는 선명 변경이 이루어지는 선박을 고위험 대상에 포함시켜 보험회사가 가입 선박의 제재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철회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 IMO가 밝힌 선박이 입항하는 항구가 속한 국가가 단속에 나서는 방안에도 빈틈이 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이 대부분 한국까지 들어가지 않은 채 공해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휴 그리피스 전 조정관은 바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The main area is the sea, international waters where Nothing is really being monitored except when there are surveillance aircraft or satellites or other aerial assets in place.
북한의 제재 회피 주요 지역은 공해상이며 정찰기나 위성 등 장치가 없을 때를 제외하곤 감시가 없는데 선박 등록이 용이한 나라들이 선박 감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지난달 불법 해상 환적 행위를 제보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를 제공하겠다며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등 7개국은 지난해 초부터 동중국해와 근해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닌 이 같은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급 리무진이 제재를 피해 북한에 반입된 데는 불법적인 선박 신호 차단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리무진의 반입 경로를 추적한 민간단체는 위반 선박에 대한 보험 정책 강화 등 금융사들의 자발적 제재 참여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선진국방연구센터 C4ADS가 지난 16일 발표한 보고서는 북한 지하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돈주와 국제 밀수조직 간 밀접한 관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재를 피해 북한 엘리트층에 사치품을 공급하는 이들 돈주는 북한 전체 인구의 1, 2% 정도로 추산되며 독립적 해외 무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 밀수조직들과의 불법 무역을 통해 약 250억 달러 자산을 통제하고 있고 엘리트층뿐 아니라 북한 인구의 약 80%에 달하는 주민들의 임금과 식량의 85%를 조달하는 책임도 지닌 것으로 선진국방연구센터는 분석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VOA에 2000년대 초반 북한의 화폐 개혁이 실패하면서 이들 계층은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고리 대금을 하면서 은행 기능까지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뇌물 등으로 국영기관으로부터 독점적인 무역 허가를 받아낸 뒤 석탄 등을 헐값에 사들여 비싼 가격에 파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진국방연구센터는 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대북 사치품 제재 이행 과정에서 돈주들의 이중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칫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잠재적이고 부수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치품 밀수에 한정해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제 밀수 조직들이 이용하는 금융, 보험회사의 자체 검열 정책 강화를 유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북한과 인접한 러시아, 중국 등의 고위험 지역에 활동하는 선박주 고객들의 사치품 운송 거래를 직접 조사하기에 자발적 검열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제재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선박들이 공해상에서 AIS 자동 선박 식별 장치를 끄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AIS를 켠 것을 의무화했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어서 UN 회원국 영해에 들어올 때 다시 켜는 수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선주들이 고객으로 있는 보험사들이 자발적 검열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권고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고위험 분류 선박주를 고객으로 보유한 보험 또는 재보험 회사가 이들과의 계약상 보호, 보장 조건 항목으로 AIS 신호의 상시 송신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권고하는 북한의 돈 세탁을 막기 위해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 BDA에 가한 제재 방식인 세컨더리 보이콧 환기 효과 유도와 유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미 재무부는 북한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대신 BDA를 돈 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해 BDA와의 거래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금융기관은 미국과의 거래가 막히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BDA와의 거래를 끊었고 예금주들은 앞다퉈 돈을 인출하면서 마카오 금융당국은 BDA 계좌를 모두 동결시켰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타당한 이유 없이 AIS를 끄는 선박회사와 거래하는 금융, 보험사의 성실성 이행을 요구하는 정책 제안이라며 위반 시 미국 시장과 거래가 끊길 수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ithout having some compelling explanation that there was a mechanical failure and it was a one-time thing, that ship ought to be a red flag.
북한과 연계된 밀수 조직이 이용하는 금융, 보험기관의 압박을 가해 자칫 북한과의 거래에 개입해 신용도 하락 또는 미국과의 거래 중단을 우려하는 금융기관들이 자체 검열에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사치품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정의가 다르거나 중국처럼 아예 없는 현실을 고려해 유엔 안보리가 모든 회원국들의 이행 보고서에 사치품 수출 통제 목록을 제시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장마전선과 태풍의 영향으로 한반도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사 IFRC는 북한에 구호 물품을 비축하고 북한 당국과 재난대비 회의를 진행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사 IFRC는 장마철 홍수에 대비해 북한에 구호 물품을 비축해놨다고 밝혔습니다. IFRC 평양사무소의 대니엘 왈린더 재난위기관리 대표는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내 7개 적십자 창고에 방수포, 이불, 주방용품, 개인위생용품, 수제정화제, 물통 등을 비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창고는 평양, 신의주, 원산, 개성, 희천, 청진, 함흥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또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해 20개의 이동식 양수기와 6개의 이동식 수질정화기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시간에 4,000리터의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이동식 수질정화기는 지난해 태풍 쏠리기 강탄 이후 북한으로 반입됐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올해 홍수와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에 북한 주민 만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재난 발생을 초기에 포착하는 방법과 대피 시점 등 행동 요령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 당국과 꾸준히 재난 대비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6월에는 새로운 재난 위기 감소 전략을 세웠다고 국제적십자사는 전했습니다. 또 1년에 한 번 북한 관계 당국과 국가 재난 대비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긴급 재난관리위원회, 인민보안성, 통계국, 국토환경보호성, 보건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재난대처와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제적십자사는 이날 별도 보도자료에서 올해 북한 가뭄과 식량 부족에 대응한 긴급행동계획을 위한 자금으로 47만 2천 스위스 프랑, 미화 47만 8,500 달러를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6일 시작돼 한 차례 연장을 거쳐 10월 6일까지 진행되는 긴급행동계획의 예산은 이미 미화 25만 6천 달러로 책정돼 있었지만 계획이 더욱 확대되는 것입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추가 자금으로 비료와 제초제 공급을 확대하고 농업용수와 수질정화제를 공급해 수확량을 높이는 한편 수인성 질병의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지난 5월 조선적십자회와 공동으로 북한 현지 실사를 펼친 결과 가뭄으로 인해 이모작 수확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후 국제적십자사의 긴급행동계획이 진행되는 지역들에서는 작황이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하메드 바비커 국제적십자사 평양사무소장은 취약계층은 이미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영양실조와 설사, 대장염과 같은 수인성 질병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비커 소장은 빨리 행동에 나서 올해 작물 중 훼손되지 않은 부분을 최대한 구해서 주민들의 식량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가 전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 최악의 수준을 기록한 건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발표한 2018년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지난해 무역 규모는 2017년보다 48.8%포인트 감소한 28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수출은 전년보다 86.3%나 감소한 2억 4천만 달러, 수입은 31.2% 빠진 26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무역 적자는 23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5% 늘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한 후 최악의 수준입니다. 보고서를 펴낸 코트라 신북방팀의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 출범 당시 북한의 무역 규모는 55억 달러에서 76억 달러 규모를 유지했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30억 달러를 밑돈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교역량 급감 원인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목됐습니다. 코트라 관계자는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듯 유엔의 대북 제재 품목들의 수출입 규모는 거의 0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때문에 총 교역 규모가 반토막 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대북 제재가 북한 무역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거듭 확인된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가 이행되면서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 등의 수입이 전면 금지됐고 9월에는 안보리 결의 2375호가 추가 채택되면서 북한산 직물과 의류 완제품 등의 수입도 전면 금지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안보리결의 2397호로 산업용 기계류와 수송기기의 대북 수출도 막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수출입 품목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품목인 원유와 정제유, 의류, 수산물 등의 수출은 전년 대비 100% 가까이 급락했고 또 2017년 큰 폭의 수출 증가세를 보인 견과류와 식용과실도 수출이 금지되면서 전년 대비 94.5% 감소했다는 겁니다. 반면 제재 대상 품목이 아닌 경공업 제품류의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시계와 부분품이 1533.7%, 가발이 포함된 조제우모와 솜털은 159.3%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최대 수입 품목으로는 원유와 정제유 등 광물류가 꼽혔습니다. 전체 수입 규모의 13.7%인 3억 6천 달러 상당이 북한에 들어간 겁니다. 지난 2017년 수입 품목 2위와 3위를 기록했던 전기기계와 보일러 등 기계류는 유엔 대북 제재 영향으로 각각 97.6%, 96.9% 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으로부터의 비료 수입은 132% 늘었습니다. 한편 북한의 무역 규모가 감소하면서 북중 간 교역량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양국 간 무역 규모는 27억 2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52억 6천만 달러보다 48.2% 감소했습니다.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도 23억 3천만 달러로 19.2%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로 유엔 회원국과의 교역이 크게 줄면서 북한의 중국 무역 의존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1%포인트 늘어난 95.8%를 기록한 것으로 북한 전체 수출의 80.2%, 수입은 97.2%를 중국이 차지한 겁니다. 고트라 관계자는 통계에 나타난 원유 수입 추정치 3억 1천만 달러를 배제해도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95.2%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상위 교육국 2위 자리는 그 비중이 1.2%에 불과했지만 러시아가 지켰습니다. 또 그 뒤를 파키스탄과 스위스, 방글라데시, 독일 등이 이었습니다. 이들 나라가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0.19%대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번에 새롭게 북한 교역국 상위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9년 대북무역을 전면 중단한 이후 10년간 교역 실적이 전무했고 필리핀과 스리랑카, 홍콩, 멕시코 등은 10대 교역국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지난 4월 러시아로부터 물품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재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을 수입하면서 북한의 무역 적자 폭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4월 한 달간 러시아로부터 800만 달러가 넘는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국제무역센터 ITC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북한의 대러시아 수입은 843만 5천 달러로 전달에 395만 8천 달러와 전년도 같은 기간에 301만 9천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북한은 마지막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인 2397호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이전 시점인 2017년 9월 199만 5천 달러, 10월과 11월 각각 78만 달러와 102만 3천 달러치의 물품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했습니다. 이후에도 지난해 4월을 제외하면 2018년 상반기까지 대부분 수입량이 100만 달러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908만 달러를 기록하며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후 올 2월과 3월 다시 300에서 400만 달러대로 낮아졌다가 이번에 다시 800만 달러를 넘긴 겁니다. 북한의 러시아 물품 수입량은 2015년 월 평균 652만 달러를 기록한 뒤 2016년과 2017년엔 각각 618만 달러와 565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작된 2018년엔 월 평균 수입량이 267만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기록한 843만 5천 달러는 과거 월 평균 액수로만 놓고 볼 때 제재 이전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북한이 4월 한 달간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유류 제품으로 총 수입액이 339만 3천 달러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HS코드 2710-12, 즉 석유와 자동차 가솔린, 항공 가솔린 등 다양한 종류의 정제유가 328만 7천 달러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중유 등 기타 석유 관련 제품이 나머지 10만 6천 달러를 채웠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반입할 수 있는 정제유의 연간 상한선을 정해놓고 각국이 매월 반입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4월 정제유 약 4,706톤을 북한에 반입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양입니다. 북한이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한 품목은 밀가루와 잡곡으로 약 254만 8천 달러치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단 한 차례도 러시아산 곡물을 수입하지 않다가 12월과 올해 1월 각각 109만 달러와 119만 달러의 곡물을 들여온 뒤 2월과 3월엔 다시 중단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북한의 러시아산 곡물 수입은 이례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 밖에 북한은 대두유 104만 달러어치와 토지 측량기기 51만 4천 달러어치를 지난 4월 러시아로부터 들여왔는데 이들 품목 역시 사실상 과거에 볼 수 없던 것들입니다. 4월 중 북한의 대러시아 수입 급증은 정제유와 곡물, 대두유, 토지 측량기기의 수입이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크게 늘렸습니다. 국제무역센터에 따르면 북한은 5월 한 달 중국으로부터 2억 5,829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했는데 이는 1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사실상 대북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수입량을 늘리는 것과 달리 수출은 소폭 줄거나 변동이 없어 북한의 무역 적자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대북제재 하에 북한이 직면한 경제 위기를 경고하면서 특별히 북한의 경상수지 악화에 주목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 1월부터 5월까지의 대중 수출액이 9,500만 달러인 반면 수입액은 9억 3,200만 달러로 무역 적자가 무려 8억 3,6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무역 불균형에도 북한의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인 점으로 미뤄볼 때 북한은 민간과 국가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몇 년 안에 바닥낼 정도로 끌어다 쓰고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로 식수와 출산 장비 등 인도주의 지원 물품의 전달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미국 내 한인 의사 단체가 밝혔습니다. 다만 인도주의 지원 품목 승인에 걸리는 시일은 올해 들어 크게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승인하는 데 걸리는 시일이 지난해에 비해 올해 85% 감축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청부터 승인까지 지난해 평균 99일이 걸리던 것이 올해는 평균 15일 정도 만에 승인이 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재미 한인의사협회가 지난해와 올해 유엔을 통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내역을 취합한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 단체의 박기범 북한 담당 국장은 18일 하버드 의대와 존스 홉킨스 대 연구팀과 작성한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미국 정부와 유엔의 정책이 지난해보다 유연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미국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대북 의료 품목 지원을 승인받기까지 7일이 걸린 반면 지난해 아일랜드 구호단체 컨선 월드와이드는 165일이 소요됐습니다. 하버드 의대 국제보건 공중의학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박 국장은 지난 10년 넘게 대북 의료 지원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재미 한인의사협회는 이 자료를 토대로 이번 주말 북한 보건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박 국장은 지난해 8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취임한 이후 당시 수개월간 제한됐던 북한 방문 허가가 승인되는 등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give credit to Steve Biegun because he met with us was when he told us, you know, we're reevaluating our policy and please reapply for your travel exemption.
북한 방문 승인 허가 문제로 스티븐 비건 대표와 두 번 만나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얼마 후 비건 대표가 북한 비자 발급을 다시 지원해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박 국장은 그러나 여전히 제재로 인한 지연으로 많은 지원 품목이 제때 북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컨대 올해 대북 의료 장비와 약품, 식수 공급 지연으로 지원 대상 북한 주민 약 23만 명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임신부 15만 명이 안전한 출산 장비와 환경을 제공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인구기금이 지난해 북한 임신부 34만 1,500명을 위해 준비한 비상의약품 세트가 원래 목표의 11%에 불과한 3,750명에게만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국장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가 반드시 필요한 의료 품목의 지원을 지연시킨다면 문제가 있다면서도 북한 당국 역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hat they want to do is now divert some of their money from their weapons and military program into the social programs.
북한 당국은 무기와 군사 분야에 쓰는 돈을 사회 프로그램에 사용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 한인의사협회는 또 북한 주민 1,000명당 15.6명이 사고로 죽는다며 이는 전체 사망 원인 가운데 심장질환, 암, 폐질환에 이어 4위라고 분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집계한 전 세계 사망 원인 가운데 사고가 10위에 불과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박 국장은 북한의 열악한 안전 인프라가 이 같은 통계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high-income countries, you can be expected to take into a nearest facility where you're stabilized and treated for your injuries. In North Korea, that capacity is severely limited.
선진국에선 사람이 다쳐도 금세 가까운 시설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북한 사회는 그런 역량이 현저하게 제한돼 있다는 것입니다. 박 국장은 북한에서 사망을 초래하는 여러 사고 중에 상당수는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정부가 다음 달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재연장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정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VOA 관련 질문에 대한 이메일 답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협정이 양국 국방 관계의 성숙도를 보여주고 미 한일 3국 간 조정 능력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과 일본은 양자 또는 미국을 포함해 3자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공동 위협에 대응한 정보 공유 능력은 이 같은 협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으로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목표입니다. 이 협정은 1년 단위로 재연장돼야 하며 종료 90일 전에 어느 한쪽이라도 파기를 통보하면 폐기됩니다. 현재의 협정은 다음 달 24일 효력이 만료됩니다. 한일 두 나라는 최근 외교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북한 등 국제 차원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지난 1년간 약 800차례에 걸쳐 정치 관련 조직들의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비핵화와 같은 특별한 관심 현안들에 대해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와 이란, 북한의 지원을 받는 해킹 집단들이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정치 조직들을 상대로 800여 차례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고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밝혔습니다. 이 회사 톰 버트 부회장은 17일 마이크로소프트 블로그를 통해 지난해 8월부터 26개국의 정치 캠페인, 정당, 민주주의 관련 비정부기구들이 사용하는 보안 서비스, 어카운트 가드에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781차례에 걸쳐 공격을 감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버트 부회장은 이 같은 공격의 95%는 미국 단체들을 겨냥한 것이었다며 민주주의 관련 기구들은 이런 상황을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미국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선거 시스템과 정치 캠페인, 그리고 캠페인과 밀접하게 일하는 비정부 기구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기반을 둔 해커들은 선거 관련 해킹보다는 비핵화 같은 특별한 관심 사안들에 대해 스파이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버트 부회장은 전망했습니다. 이 밖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년간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약 1만 명의 고객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 84%는 기업 고객들을 해킹했고 나머지는 개인 고객들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공격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그동안 북한을 개별 국가의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 중 하나로 지목해왔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주최한 행사에서 미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주도하는 사이버 해킹 공격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의 사이버 공격은 미 정부뿐 아니라 소니 영화사 같은 사기업도 겨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볼튼 보좌관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국의 수동적 대응이 적대 국가들의 활동을 고무했다며 앞으로는 이들 국가들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분야를 넓혀가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 국무부의 마크 네퍼 부차관보는 한일 양국의 건설적 관계가 미국의 국익에 직접 연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양자 문제는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크 네퍼 국무부 일본 한국 담당 부차관보가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두 나라 사이에서 미국의 중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일본과 한국에서 발언을 인용하며 미국에게는 두 나라가 모두 중요한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내 미국의 최우방인 두 자유국가의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는 미국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또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양국에 모두 관여하고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네퍼 부차관보는 미국의 중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일 정부 당국자들의 지혜가 필요한 문제이며 양국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 동부 메릴랜드 주지사가 올해로 두 번째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감사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쟁에서 잃어버린 장병을 추모하는 미군의 전통, 잃어버린 전우의 식탁. 하얀 천이 덮인 둥그런 탁자 위에 다섯 개의 작은 물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원형 탁자는 영원함을 의미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의미하는 한 송이의 빨간 장미, 그리고 군인의 고뇌를 상징하는 레몬 한 조각과 작은 접시 위엔 가족의 눈물을 뜻하는 소금이 놓여 있습니다. 엎어진 포도주잔은 더 이상 술잔을 기울이지 못하는 실종 용사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냅니다. 지난 15일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환영행사에서는 군인 전체를 상징하는 군모 대신 빛바랜 낡은 성경책이 놓였습니다. 메릴랜드 주정부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전 참전용사 환영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한인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주지사 부인이 된 유미 호건 씨가 주최한 이 행사는 Welcome Home Korean War Veterans Reception으로 올해로 두 번째입니다. 지난 15일 애나폴리스 소재 주 상원 빌딩에서 메릴랜드 재향군인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환영행사에는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100여 명의 참전용사와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유미 호건 씨는 VOA에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주 어릴 때 갔잖아요. 18, 19, 20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본인들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3년 후에 다시 돌아와 그 친구들 잊지 못하고 지금도 한국을 그분들은 더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니면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그분들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날이. 그래서 계시는 안에 저희가 웰컴.
미국인들이 한국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유미호건 씨는 워싱턴 시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세워질 추모의벽 건립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벽은 2016년 10월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벽 건립에 관한 법안에 따른 것으로 36,574명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이름을 새겨 그들의 희생을 기억할 목적으로 세워집니다. 추모의벽 건립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은 지난 5월까지 63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보훈처에 따르면 한국전 당시 참전한 메릴랜드 주민은 총 1만 5천 명, 이 가운데 538명이 전사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들의 평균 연령은 85세. 백발 노병들 가운데에는 휠체어에 앉았거나 보청기를 착용한 모습도 보입니다. 유미호건 씨가 이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고마움을 전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환영 행사에는 지난해 숨진 참전용사의 유가족이 참석했습니다. 남편이 1952년 한국에 파견돼 13개월의 복무를 마치고 돌아왔다고 말하는 백발의 슈비 할머니. 여생을 가족과 행복하게 살다 간 남편이 청년 시절에 미식축구 선수였다는 이 할머니는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한국이 통일이 돼 민주주의 체제 아래 자유를 누리고 살게 되길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슈비 할머니는 자신의 뜻이 남편의 뜻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He loved harmony. We all love harmony and compassion and understanding for other people. So I think that'd be wonderful.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행사 내내 순서를 지켜본 마이클은 할아버지가 그립다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할아버지가 참전 군인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군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전쟁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I heard a couple. One of them was cool ones. I wish I was there for it. After his service, when he came back with these smoke grenades. And him, my uncles, and probably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할아버지는 작동이 되지 않는 연막탄을 가지고 오셨고 아버지와 삼촌은 그것을 가지고 놀았다며 자신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한국전 참전을 계기로 한국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은 참전 용사들은 이날 2시간 가까이 계속된 행사 내내 자리를 지키며 진행 순서마다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전사자들의 이름이 무대 위 화면을 가득 채우자 경례를 올린 채 오랫동안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참전 용사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온 유미호건 씨는 이날 한국전 참전 용사회로부터 명예회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이에 앞서 레리 호건 주지사는 폴 커닝햄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 회장에게 주지사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미국의 진정한 영웅들과 함께한 것만으로 영광이며 숭고한 정신으로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싸운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주미대사관 표세우 국방무관은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며 한국민들 모두는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will always be our hero. In closing, I would like to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의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존 틸러리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은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여러분의 유산은 한미 동맹의 모델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리 전 사령관은 VOA에 참전용사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I mean, when you think about the Korean War veterans, they have done so much for not only this country but the ROC-US alliance. And when we think about the Republic of Korea as a free democracy, an economic engine.
틸러리 전 사령관은 우리가 한반도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평화, 안정, 통일, 민주 통일이며 그것이 바로 미한 동맹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틸러리 전 사령관은 미래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한반도 통일은 매우 희망적이라며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따라잡기에서는 50주년을 맞은 인간의 달 착륙 역사를 돌아봅니다.
역사 속 오늘. 1949년 7월 19일 라오스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합니다. 19세기 무렵 라오스는 루앙프라방, 위앵짠, 참파삭의 세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세 나라는 당시 강력한 왕국이었던 태국의 지배를 받다가 19세기 중반부터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반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라오스의 운명은 바뀌게 됩니다. 1883년 프랑스와 베트남 사이에 제1차 후에 조약이 체결되면서 베트남은 프랑스의 보호령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는 또다시 무력을 사용해 메콩강 동쪽에 대한 지배권을 얻게 됩니다. 바로 지금의 라오스입니다. 프랑스는 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세 나라를 통합하고 1893년 자신들의 보호령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라오스는 1949년 7월 19일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1870년 7월 19일 프랑스와 프로이센 간의 이른바 보불전쟁이 발발합니다. 8년 전 프로이센의 총리가 된 비스마르크는 당시 수십 개의 나라로 분열돼 있던 독일을 통일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군사력 증강을 통한 이른바 철혈 정책을 내걸고 독일 통일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통일을 위해서는 프랑스와의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와의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던 중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의 왕이 프로이센의 왕에게 보낸 전보 내용을 교묘히 바꿔 두 나라의 관계를 악화시킨 이른바 엠스 전보 사건이라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는 1870년 7월 19일 프로이센의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두 나라 간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프로이센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후 1871년 1월 전쟁에서 승리한 비스마르크는 독일 통일을 이룩하고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의 성립을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